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막잘 듣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나에게는 나만의 길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런 제가 이야기를 되게 듣고 싶어 하는 분이 계세요. 바로 윤태호 작가님이신데, 뭐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미생, 파인, 이끼, 내부자들 이렇게 굵직굵직한 작품들을 쏟아내 주신 분인데, 저한테는 정신적인 스승 같은 분입니다. 지난주에 작가님하고 이 작품과 삶에 대해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바둑 기사들이 이렇게 바둑 대국을 두고 난 후에 그거를 복귀하면서, 아, 내가 이때 이걸 왜 놓쳤지? 아, 내가 이랬었었구나라는 것을 배우잖아요. 그 작가님하고 2시간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2시간의 대화를 편집하면서 보고 또 보면서, 대화할 때는 놓쳤었던 많은 것들을, 아, 이거였구나 하고 캐치하고 메모하고, 그 작가님의 그 삶에 이렇게 녹아져 있는 그 깊이 있는 그 무게 있는 이야기들과 명언들을 조금은 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2시간의 대화였지만, 제가 그걸 곱씹는 시간까지 합친다면 거의 10시간 정도 가까이서 대화를 한 듯한 그런 긴 호흡의 이야기였었던 것 같아요. 영상은 총두 편으로 담았고요. 첫 번째는 작가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삶에서 어떤 변곡점이 일어나서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면, 두 번째 편에서는 작가님의 작품과 스토리,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빌드업하고 어떻게 그게 OTT 영화화 되고 드라마화 되는지, 작가님의 작가주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고민과 에피소드들이 있어서, 제가 올한해 만들었던 모든 영상을 통틀어서 이 영상을 가장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 내 채널이 조금만 더 컸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봤을 텐데, 혹은 내가 조금 더 편집하는 능력이 좋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봤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다루는 분들부터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까지, 혹은 삶에서 어떤 좋은 어른, 형님의 조언이 필요하신 순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인사이트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죠. 오늘은 어떤 작품의 얘기도 잠깐 있겠지만, 작가님의 삶에 대해서 알려진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작가님 매니아 분들은 아마 그 삶에 대해서도 많이 알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인터뷰들을 보면서 한 뎁스 더 들어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작가님이 노숙했었던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거장 막 이런 거는 제가 그냥 듣고 있다고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민망해서 빨리 넘기기 위해서 대꾸를 안 하는
거장
것뿐이지.
윤태호 작가님. 네. 그 서울에 상경하셔가지고 노숙을 하셨어요. 근데 보통, 아, 저 노숙도 한번 해봤습니다. 하루 노숙했어요. 라고 하는 느낌인가? 근데 그것이
한
아니라,
3개월 했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노숙을 했다는 거는 사실 요즘 사람뿐만 아니라 저도 이해가 잘안 되는, 와, 이게 된다고? 라는 거였는데, 어떻게 노숙을 하게 되었는지 좀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맨 처음에는 이제 사촌 형님,
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거의 못 뵀던 형님인데, 얹혀 살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보게 된 사촌 형님이었는데, 이제 너무 낯설고, 그 형님하고 그 하숙집 방에 같이 지내는 것도 너무 힘들고 너무 불편한 거죠. 그분은 나름대로 신경을 써주셨겠지만, 제 입장에서 이제 너무나 얹혀 사는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이래서 그 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학원이 이제 문을 닫으면 저녁에 그 학원 위에 작게 있는 창을 타고 넘어가가지고 학원에서 잤죠. 처음에는
미술학원에서
그 만화 학원에서. 그러다가 집주인이 차를 대면서 자꾸 보니까 저녁에 말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뭔가 불빛도 있다가 꺼진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딱 집주인이 들어와가지고, 바로 이제 그 만화광장이라는 만화 잡지사가 운영하던 학원이었기 때문에, 만화광장 측에 연락해가지고, 뭐냐, 지금 니네 학원생들이 여기에서 밤에 잠을 자고 숙식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경리 누나가 단속을 어마어마하게 칼같이 해가지고 그때부터 노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때는 광주에 계셨
집이 광주에서 올라와가지고
광주에 계시다가 대입을 하다가 대입이 좀
실패하고
미끄러지고
바로 만화 그리겠다고 바로 올라왔죠.
서울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집에서는 우리 아들이 사촌 형네 집에서 하숙을 하는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계셨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사실은 노숙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네. 그럼 거기서 학원에서 쫓겨났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얼로 가셨어요?
그 학원이 강남역 앞에 있었기 때문에 국기원 옆에 쪽에서 이제 그 작은 근린공원 같은 거 있고
알아요,
거기에 저는. 이제 벤치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고 다행히 이제 여름이어가 여름이 시작될 때여가지고 자도 괜찮았었죠. 예.
그럼
신문지 덮고
그냥 그럼 짐은
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짐이 갈아입을 옷이나 이런 것도 뭐 얼마 없었기 때문에
가방 하나
그래서 이제 학원에다 그런 것도 다 짱박아 놓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학원 같이 다녔던 사람들한테 너무 고마운 게 정말 목욕도 잘 못하고 옷도 잘 못 갈아입고 속옷도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정말 냄새가 폭폭 났을 텐데도 뭐 그런 냄새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때 돈이 이제 진짜 없었기 때문에 그때 안성탕면이 120원짜리가 처음 나왔을 때였거든요. 안성탕면 맞을 거예요. 안성탕면 하나로 거의 일주일 매일 하나씩 먹고 일주일 버틴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 있던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라면 먹고 싶다고 나보고 밥 먹고 오라고 자기 도시락도 준 적이 있고
배려해 준 거네.
네. 배려를 많이 해줬죠. 그리고 이제 노숙을 하니까 또 지방에서 올라온 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말이죠.
저랑 같이 또 노숙했던 사람들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생활비가 올라오는 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면 이제 여관 하나 잡아가지고 들어가서 돌아가면서 샤워하고
노숙 패밀리.
네.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그렇게 3개월 이제 또 아는 형이 그 학원 같이 다니던 형이 서울에 살고 있어가지고 그 형네 집에 가서 얻어서 잔 적도 있고 그 형이 이제 작업실을 얻어가지고 그 형 작업실에서 이제 얹혀서 며칠 지낸 적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허영만 생활실을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노숙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게 궁금했냐면 그때 심정,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처해졌을 때 비참할 수 있고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어 나 완전 괜찮은데 어, 뭐 나 완전 당당한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 심정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 이제 고3 때, 고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태어나서 1, 2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만 광주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광주를 잘 몰라요. 고1 때 집이 완전히 어려워지면서 이제 광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미술학원 비용도 예를 들어 6만 원이면 3만 원만 주시고 그래서 미술학원 가서 청소하면서 3만 원 내고 이제 미술학원 다니는데 그것도 너무 이제 부끄럽고 창피하고 좀 제 값을 못 냈다는 느낌이 또 있고 또 그 저를 받아준 선배가 저희 고등학교 졸업한 선배 형님인데 거기에 얹혀 있는 것도 역시 또 미안했던 거죠. 그래서 아예 안 다니고 이제 정규 수업 시간 끝나면 이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미술학원 가는 거니까 그때 나와가지고 광주 시내를 막 돌아다닌 거예요 혼자. 이제 길 그냥 걸어다니면서 그때 노상강도를 세 번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여기 찢어진 적도 있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옷도 뺏기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바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가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살레시오 고등학교 나왔는데 천주교 학교 전교 1등에서 30등까지를 1반 그 뒤에 또 30등까지 30명을 2반 그러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내 짝꿍이 전교 8등 막 이런 거죠.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일요일날 학교 한번 나오라고 그래서 나갔더니 컵라면을 사주고 전 놀자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가자 그러더니 우리 학교에 그렇게 큰 독서실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독서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이들로 고3 때 거기 들어가서 갑자기 참고서 하고 연습장 주고 연필 주더니 공부해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지금 중앙여고 광주 중앙여고 그 선생으로 있는데 그때 아, 내 인생을 망친 건 아버지가 아니구나 나구나 내가 병신같이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거죠. 그 연필 소리 그 독서실 특유의 그 종이 넘기는 소리 와 거기 있는데 제가 공부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너무 행복했어요. 거기 있으면서 갑자기 대학을 가고 싶더라고요. 그때 저는 고2 때 인생 망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술학원도 안 다니고 예를 들어서 원광대학교 미술대회를 나가면 군산에서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들이 다 와요. 미술대회니까 걔네들 그림 보면 너무 월등하게 늘어있고 난 미술학원도 못 다니고 있고 망해 있고 내 그림은 고등학교 1학년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거의 확인을 하고 이렇게 열패감에 살고 있다가 그 독서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줄이야. 너무 그건 제 인생에 제일 쇼킹한 경험. 그 다음에는 이제 광주 도청 금남로에 있는 광주 도청 앞에 전입빌딩이라고 있는데 그 광주 항쟁 때 이제 총알 자국도 다 남아 지금도 현재 남아 있는 거기에 독서실이 큰 게 있었어요. 거기로도 이 친구가 불러가지고 거기에서도 독서실이라는 데를 처음 가보기도 했고 그러다 대학교 떨어지고 나니까 난 뭐지?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만화를 그려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순간에 뭔가 확 열린 느낌 있잖아요. 그래 난 사실 화가보다 만화가가 꿈이었지 이걸 섣부르게 입 밖에 못 내서 그렇지 왜냐하면 지난번 인터뷰 때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화가들은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적잖아요. 근데 만화가들은 대중작가이기 때문에 진짜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전 열패감에 쩔어있던 쩔이었기 때문에 내가 저런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 된다고 아니지 해가지고 만화가라는 것을 아예 생각해서 이렇게 빼놓고 살았었죠. 어릴 때 화가는 안 유명해도 자기 스스로 난 화가야 하면 화가로 살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쵸.
난 화가 해야지 라고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만화 할래요 라고 딱 말씀을 드리는 순간 개안이 된 것처럼 확 열린 느낌이 받았었기 때문에 뭐 노숙 정도 하는 거는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 쥐꼬리만큼도 없는 이 집안에서 내가 서울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내가 어딘데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학원에서 제가 제일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7개월 다니면서 두 달을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학원비 면제를 받았었거든요.
재능이 있었구나.
네, 저는 입시 미술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
기초가 있을 거잖아요. 저는 기초가 석고대생도 어마어마하게 오래 했던 사람이고
그래요. 네. 내공이 있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미대 입시 미술을 거의 10년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만화학원에 왔던 사람들보다는 기초가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림이 느는 속도가 다르죠. 일단 펜촉을 쓰는 거에 대한 적응력도 빨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실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숙을 한다고 해도. 그리고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저 학원 잘 다니는지 보겠다고 이제 오셨는데 학원이 강남역에 있으니까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학원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지하철 타고. 어머니가 이제 얼마 주시는 거예요. 길에서. 근데 이렇게 동전 지갑을 열었는데 1,000원짜리 몇 장하고 동전이 이렇게 있고 고속버스 티켓. 거기에서 이제 지하철비 빼고 1,000원짜리 꼬깃꼬깃하고 그러니까 돈도 지질이 없던 시절에 그거 주고 이제 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내가 서울에 있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기회의 땅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처지에 대해서 비관을 하거나 그거는 아예 생각할 수가 없는 환경이랄까?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내 뜻대로 왔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뭐 돈이 없고 뭐 라면 먹을 돈도 없고 노숙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노숙하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던 거네요.
전혀 이제 부끄러웠던 거는 그거죠. 엄마 아파트에서 노숙을 할 때 신문지 덮고 자고 있다가 일어날 때 이제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일어날 거잖아요. 인기척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꼭 이제 학생은 나보다 한두 살 어린 학생들이 지나갈 때 잠에서 깨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신문지를 걷고 일어나는 게. 예, 아예 아침 6시, 5시에 일어나면 사람들 눈길을 덜 받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한 8시 막 이럴 때 일어나니까, 사람들 눈길을 받으면서 그 순간을 모면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부끄러웠지.
방금 누운 것처럼 일어나야지. 네.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감각적인 네. 거라서 네. 내 처지에 대해서 뭐 비관을 하거나 그럴 일은 아니었죠. 네.
그러면 그 기간이 이제 3개월이 끝나고, 그렇다고 갑자기 3개월 뒤부터 뭔가 수입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3개월 노숙해야지라고 마음 먹지는 네. 않았지만. 네. 그때 노숙을 하면서 이제 계속했던 게 허영만 선생님 화실을 노크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허영만 선생님 화실 연락처를 누구도 모르고 있을 때 이제 저와 같이 노숙하던 멤버가, 저는 청실 아파트에서 노숙하고 있었는데 이 형은 혼자 음 아파트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소주가 있는데 혹시 담배 혹시 있으시냐, 교환하면 안 되냐 해가지고 이 형이 마침 담배가 있어서 서로 이제 담배도 나누고 소주도 한잔 나누면서 뭐 하시는 분이냐, 왜 노숙을 하시냐, 그러니까 나 만화 그린다. 우리도 만화 그린다. 나는 만화 학원을 다니고 있다. 요 앞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영만 선생님 제자들이다. 문화생들이다. 내 같은 동생 중에, 같이 노숙하는 동생 중에 허영만 선생님 화실 너무 들어가고 싶어하는 애가 있는데 혹시 알 수 있냐 했더니 이제 음마아파트 뭐뭐뭐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마침 이 형이 볼펜이 있어가지고 담뱃각 은박지에다가 적은 거죠. 그 다음날 기분 좋게 이 형이 학원으로 와요. 허영만 선생님 화실 주소를 알아냈다고.
예,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알아냈다고. 뒤져보니까 없는 거죠. 다음에 돛대를 태우고 버린 거지.
그렇지. 무의식적으로 버릴 수밖에 없지. 예.
근데 음마아파트라는 건 알았으니까, 그때 음마아파트가 이제 복도식 아파트니까 한 동마다 엘리베이터가 두 개 축이 있으니까 거기마다 경비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동부터 가가지고 이제 여기 허영만 선생님 화실이 있냐 물어보는데, 한 5, 6동인가 갔을 때 31동에 허영만 선생님 화실이 있다고 경비 아저씨가 가르쳐줘요. 그때는 이제 전화번호부에 개인 주소도 다 나오고 막 이럴 때잖아요.
그렇죠. 전화번호부가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제 찾아갔는데 자리가 어저께까지 있었는데 어저께 누가 찾아와가지고 채워졌다. 그래서 못 받는다.
허영만 선생님 화실에 자리가 없어. 네. 사람을 구하질 않아. 미안해.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원래 그림쟁이들이 이제 정말 잘 그리는 애가 오면 남주기 아까워서 없는 자리라도 마련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나 해가지고 나오면서 약간 막 울컥하면서 막 그림을 다 찢었죠. 막 학원으로 돌아오면서
냈었던 그림을.
네. 한 7개월 동안 그렸으니까 막 이만큼 됐을 거잖아요. 이거 다 찢고 다시 학원으로 와가지고 이제 허영만 선생님이 보기에 예뻐할 만한 허영만 선생님 만화에 나왔던 그림을 이제 모사하기 시작을 했죠. 거의 한 20몇 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갔는데,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 저보다 하루 일찍 온 사람이 저 왔다간 그 다음날 도망을 갔는데 어저께 다시 와서 빌어가지고 다시 또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에 또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런 놈도 받아주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실력이 없나 해가지고, 그때는 또 일제 스크린톤까지 발라가지고 정말 공들여서 갔는데 지망생 주제에 스크린톤 썼다고 욕먹고, 욕먹었다기보다 이제 꾸질 안 받고 핀잔 받고, 돌아오는 길에 또 막 울면서 그림 다 찍고 어떻게 다시 들어가지? 막 이게 일을 갈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학원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태우 씨, 그 사람 나갔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 격리 누나가 연락해 줘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명확해서 그냥 노숙했어. 그리고 내가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너무 명확해서 그 사람을 수소문하다가 인연이 닿았는데 안 받아줘서 그냥 계속 갔어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게 열정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열정은 그 시절에 보편적인 열정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런 놈은 또라이인데? 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막 야 나 땐 이랬어 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 아 그건 그때니까 그렇지, 요즘에 뭐 핸드폰 다 했는데, 약간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게 계속 뭔가를 찾아가서 두드리는 게 그때는 다른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해왔던 행동인지 아니면 그렇진
보통은
않았지.
그때는 만화 학원이 생긴 지가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얼마 안 되던 시기여가지고 문화생으로 들어가는데 학원 출신들은 대단히 좀 무시당했었어요.
아 그때.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문화생이 되려면 출판사 허영만 선생님이 만약에 채널이라는 출판사에 만화책을 내고 있었으면 채널이라는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허영만 선생님 문화생이 되고 싶다면은 출판사가 연결을 해주는 구조였는데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아.
제가 이제 대학교 떨어지고 나서 광주 시내에 가가지고 만화가게에 가가 만화방에 가가지고 만화책을 볼 때 허영만 선생님이 오한강을 이제 만화광장이라는 잡지에 연재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만화광장의 부설 만화연구원이라는 학원 광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생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로 그 광고를 책에서 푹 찢어가지고 와가지고 여길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거나 이러기는 좀 오히려 저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더 열정적으로 출판사 노크해가지고 찾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허영만 선생님 만화책을 아예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 문화생으로 받았어요. 나 바로 레디 투 공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그들에 비하자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림의 분량을 너무 공들여서 클리어 파일을 넣어가지고 짜잔 하고 보여주니까 얼마나 가소로웠겠어요.
이게 내 작품이야 했더니
그니까.
아, 예. 아. 제가 느끼는 이제 옆에서 이제 제가 작가님 그래도 한 네다섯 번 이렇게 보고 사석에서도 뵙고 하면서 이렇게 외향적인 태생적으로 외향적이라서 와 이탱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내향적인
그쵸.
사람에 가깝다고 느껴지는데 그렇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기가 용기가 되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야구 선수인데 내향적이야. 그래도 야구장 가보면 몇만 명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내가 투수면 그 그라운드에서 제일 높은 데를 내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 부여할 생각도 아예 없었고 그냥 배우려면 찾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향인이어도 9명의 그 야구 선수들이 이제 시합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화이팅 구호 외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힘차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난 내향인이니까 화이팅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미술부 생활하면서 워낙 빠따도 많이 맞았고 그때는 우리는 다 맞고 나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쳐야
그쵸, 됐던 거죠.
운동부 스타일로 그림을 배웠던 게 있다 보니까 이건 그냥 당연한 거지. 내가 그리고 그때는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나는 내향적이야 이런 그런 용어도 몰랐던 때였고 그래서 만약 그냥 다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죠.
같은 학원을 다녔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터이고 그중에는 나는 좀 어려운 편이었었고 근데 그 클래식이긴 한데 이 시련이 나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 그것이 없었으면 난 조금 더 편하게 지금의 길을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편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편하게 잘 하시면 되고 좀 힘든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포기할 이유 없고 그냥 그걸 극복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아니 운 좋게 좀 운이 좋아가지고 조금 더 나이스한 선생님 만나고 조금 더 많은 기회를 받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걸 마다할 필요 있나 싶은 생각은 있어요.
네. 굳이 찾아가면서 시련을 겪을 필요는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2년 조금 넘자마자 허영만 선생님 화실을 그만뒀거든요.
네.
그 고생해서 들어간 화실을. 네. 왜냐하면 그 화실에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허영만 선생님이 밑그림을 다 그리세요. 대생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이제 선생님 밑그림이 나오면 그 위에 잉크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 밑그림을 배워야 만화를 배웠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문화생 들어가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야 인물을 그릴 땐 말이야 어깨는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알아서 보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죠. 허영만 선생님이 예를 들어 제가 그때 이제 책을 되게 열심히 읽고 있었는데 태호는 참 책 읽는 게 좋다 이 말 한마디가 저를 움직이는 거죠.
아...
네, 다른 게 아니라
더 읽어야 돼. 내가 그쵸? 잘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밤샘 마감을 했어도 마감이 끝나면 약간 러너스 아이 같이 오거든요. 이렇게 약간 좀 마감 다 끝냈으니까 자유시간이야. 막 약간 이렇게 바로 자기엔 좀 아까운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책을 읽는 거죠. 선생님이 예뻐했던 모습을 내가 다시 발견하려고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독립을 하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취준생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건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취준생 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대기업에 들어갔어. 와, 나 이제 대기업에 들어왔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 이제 대기업 들어왔으니까 끝! 이렇게 거기서 이제 그 생활을 또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최고 목표는 대기업은 아닌데, 그래서 다른 걸 좀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나오기까지 이제 십몇 년이 걸렸는데, 그때 당시 허영만 선생님 하면 이제 그냥 정점이었 그쳤었을 네. 거잖아요. 근데 그분 문화생으로서 대부분 10년 이상은 다 이제
그쵸.
그거는 야 여기에 들어와서 무조건 10년은 버텨야지. 그리고 나서 뭐든지 해야 이거였을 텐데 2년 만에 어떻게 독립을 하려고 하셨는지.
아, 그 화실 나와서 허영만 선생님의 그 당시에 B팀을 하던 네. 조은학이라는 네. 작가님의 문화생으로 들어갔거든요. 옮겨갔거든요 화실을. 네네. 그래서 25살 때까지는 거기에서 이제 또 있었죠. 그 화실에서는 이제 대생을 원래 한 28, 이때 대생을 해야 되는 걸 23살 때 대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공부가 다 됐던 거죠. 대생 공부가 다 됐던 거죠. 근데 이제 허영만 선생님 화실에 있건 조은학 선생님 화실에 있건 어느 화실에 있건 간에 선생님이 야 너는 이제 때가 됐으니 데뷔해라 라고 말해주는 화실은 없어요. 대부분 언제냐면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이 사람이 10년 이상 이 화실에 있다 보니 고려의 등급이 너무 높아졌을 때
아...
자기 선생님도 자기 고려의 상한선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문화생이 나이가 30이 넘고 이렇게 이제 아이도 기르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사람의 경제적인 걸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부담이죠.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그림체가 확 한 번씩 바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새로운 문화생이 들어오거나 그 사람이 인물 터치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됐을 때 그 담당한 사람이 갈렸을 때 그림체가 변화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지금까지 해오던 그림을 좀 바꾸고 싶은데 이럴 때 너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너 데뷔해 이런 이야기는 안 하죠.
그렇군. 네. 어쨌든 자기 거는 자기 칼은 자기가 갈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그럼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문화생 생활할 때 제일 무서웠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가만히 지내다 보니까 아니 선생님이 허영만이지 우리가 허영만은 아니잖아요. 아니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난 네, 서태지가 아니, 아닌 거야.
내가 왜 허영만스러운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지? 난 지금 만화를 배우려고 여기 와 있는 사람인데 왜 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화실 사람들이 이 화실에 놀러 오면 왜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마치 우주에 있는 것처럼 우쭐해가지고 까불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화실의 전반적인 폼이 막 그랬어요. 잡지가 딱 이제 선생님 연재하는 잡지가 화실로 이렇게 배달돼서 오면 다른 화실 그림 보면서 아 이건 뭐 표절이고 일본 만화 뭐 해서 가져왔던 거고 막 욕하기 바쁜 이게 어떤 문제가 됐냐면 뒤에 데뷔를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을 거잖아요.
네.
내가 했던 말들이 다 나의 빚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나랑 같이 그때 욕했던 내 친구가 내 그림을 보고 뭐라고 할까 이게 너무너무 나한테 내가 알아서 막 마음속에서 법관이 한 명 움직이는 거죠. 마음속에서
그럼 문화생 생활을 하시면서 내 작품을 계속 준비를 하셨어요?
그럼요. 습작을 계속 만들었죠.
아.
근데 그때는 이제 감히 문화생이 습작을 그것도 배경 허영만 생활실에 있을 땐 배경을 그렸기 때문에 배경을 그리는 네가 인물을 그려 감히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방에 문장 그고 연습하거나 막 이랬었죠.
아, 네. 분명히 화실에서 그림 그리는 것도 시간이 우리로 직장인으로 따지면 9-to-6 그냥 풀타임으로 그냥 하고 야근할 정도로 일이 많았을 텐데 그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그거 빼고 나머지 시간 전부 다 약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비율이 어떻게 돼?
그 선생님이 그때 너무 인기 작가여가지고 네. 마감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때. 그래서 워라벨이라는 거는 월간지 한 60페이지짜리 오한강 마감하고 나면 한 이틀 정도 시간 남나?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동대문 청계천 가가지고 헌책방 가서 자료 사가지고 온다거나 그럴 때 아니면 거의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아니, 제가 지난주에 목요에 갔다 왔어요. 제가 유신고학이라고 여기 수련회 유신고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선배 이렇게 강연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 전 사실 음악이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음악 하면 되겠다. 아, 근데 부모님은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둘 다 하면 되겠네. 이렇게 말했더니,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길래 제가, 왜 시간이 없어? 너 쉬는 시간에 해도 되고, 학원 끝나고 해도 되고 하니까, 일단 학원이 10시에 끝나고요. 이미 지금 학원, 그 쉬는 시간에 학원 숙제하고 있고요. 10시에 끝나서 집에 오면 11시 되는데, 그때 숙제하면, 정말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얘는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에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문화생 생활하면서 가장 큰 성취는 그림 실력이 늘었다가 아니라 압도적인 물량을 그려봤다거든요. 늘었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난 아무리 일이 많아도 이걸 해낼 수 있어. 가 있어. 근데
그걸 다 받아내면서
예를 드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공부하는 시간 있잖아요. 이것과 음악을 하는 재능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오해다. 뭐냐면 제 아들도 공부를 꽤 잘하는 친구거든요. 네. 근데 내가 얘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네가 공부를 잘했던 이 경험으로 꼭 네가 전공하고 있는 일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이 공부를 잘했다는 뜻은 뭐냐면 너는 어떤 일을 할 때 너라는 사람의 견적을 네가 한번 본 거야. 네가
내가 얼마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죠. 어딘가를 딱 그 밧줄 타고 올라가서 종 한번 땅 치고 내려온 것처럼 너는 네가 어떤 사이즈의 사람인지 너는 잘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방송국의 PD가 되건 영화를 일을 하건 창작 일을 하건 아니면 회사를 들어가건 월급 받는 뭐가 되건 간에 너는 너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을 때 각오가 타타타타타 이렇게 계획까지 함께 설 거다. 그게 네가 생각했던 공부를 했던 어떤 흔적들이 거기에서 발휘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말씀하신 그 친구도 자기가 지금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공부를 너무너무 안 했던 사람이다 보니 예. 근데 어떤 게 있냐면 공부를 왜 해야 될까? 그거 있잖아요. 책을 왜 읽어야 될까? 운동 너무 좋아하시니까 아실 텐데 막 멋진 근육 만들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운동은 그거잖아요. 몸에 가동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팔이 여기밖에 못 간 사람이 이 정도는 더 갈 수 있게 만들고 이게 문득 어떤 내 몸의 상태에 놓였을 때 그 문득 내 몸의 어떤 액션이 벌어졌을 때 이걸 견뎌낼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거잖아요. 깜짝 놀라지 않게 근육이 놀라지 않고 그래서 부상당하지 않게 그러니까 책을 왜 읽을까? 책을 읽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말을 잘하게 되고 뭐가 사고도 깊어지고 이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의 가동성을 넓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는 것도 그때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때 자기의 의지력의 가동성을 진짜 체험하는 거라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서 전혀 네 삶의 손실이거나 상실의 시대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이 들죠.
몰아넣는 상황을 극복해봤었을 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면의 힘이 좀 되고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자녀 두 분도 너무 에이. 너무 잘 커서 아내가 이제 인스타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좀 라고 하는데 그 저도 애를 둘 키우잖아요. 내 삶하고 자녀를 키우는 아빠의 삶은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사실 저도 되게 굳이 따지자면 힘든 환경이었고 극복해야 될 게 되게 많은 환경이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힘이 됐거든요. 큰 내성이 생겨서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약간 좀 힘든 환경을 조금 주고 싶다? 아, 약간 이런, 근데 이제 아내는 완전 반대하거든요. 네네네,
저도요.
그래서 이게, 뭐, 네. 대부분 다 그럴 필요는 네. 없다라는 관점인데, 아, 그래도 조금 약간 애가, 아, 내가 너무 다 해주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너무 어버 키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때요?
저는 누구나 자기 마음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형편이 좀 좋아 보이는 가정에 있는 아이라고 해서 그 전쟁이 없을 리는 없단 말이죠.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한 아이는 그 전쟁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는 방법이 너무 몸에 익은 아이. 그러니까 옆에서 부모가 괜찮아, 괜찮아, 다들 그러더라. 이런 게 저는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지. 좀 물질적인 편리함을 좀 제공해 준다고 해서 이 아이가 엇나가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얘가 뭔가 진작에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제 사춘기 지나고 제 아이는 고등학생 때 반년 넘게 휴학을 했었는데 질문이 되게 많고 자기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엄마랑 저한테 진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이 아이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얘가 진짜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면 아빠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간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이해를 바란다기보다는 보다 더 자기를 막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야기하다가 지가 알아요. 뭐가 문제였는지.
자기도 답을 보통의 다 알고 있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안 다음에는 몸이 이제 따라줘야 되잖아요. 이제 마음이 머릿속이 이해를 했으니까 이 유격을 줄여나가는 건 얘의 몫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알바를 하고 싶어? 자기는 너무 편하게 자랐다고 알바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래 뭐 알바를 하고 싶어. 근데 이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스쿨버스를 타고 오면은 알바 시간에 안 맞는다 해가지고 2년 동안 와이프가 학교에서 셔틀을 했거든요.
알바시키려고?
예, 아니, 얘가 하겠다고 하니까. 예. 뭐냐면 얘 마음속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대신 네가 결심한 그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동의를 했다면 그거에 대한 편리는 우리가 제공해 줄게. 스쿨버스가 아니라 우리의 노동을 내서 너를 학교에서 알바하는 곳까지 실어다 줄게.
기꺼이. 제가 궁금했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알바 같은 거 그거 되게 흔한 논리잖아요. 그거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야. 지금 시간에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면 지금 거 네가 2년 동안 일한 거 보름이면 벌 수 있어. 이게 되게 그게
네네.
그 통용되는 논리인데 그렇지는 않으신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게 이 사춘기 때 이게 필요한 육체적인 뭔가 자기를 갈아내는 어떤 이게 필요한 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큰애는 예를 들자면
멋있다.
전학을 가면 저 때문에 이제 전학을 몇 번 다녔었는데 얘는 반년 넘게 아빠가 누군지를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게 아빠 때문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딸아이는 전학을 가자마자 그날 저녁에 이름 빼곡하게 적힌 종이를 갖다 내놓고 아빠 사인 좀 해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얘는 아빠가 유명한 작가인 것도 알고 자기가 만화가일지 어떤 작가일지는 모르겠으나 작가가 꿈인 거는 맞고 그랬을 때 저에 대한 대부분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는 아이거든요. 제 딸아이는. 그러면 자기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친구들이나 내 또래한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 게 내가 좀 내 인생이 너무 게을러서인가? 내가 너무 편해서인가? 내가 생각을 해야 될 걸 못하고 있나? 막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는 좀 나를 좀 갈아 넣어야 될 것 같아 해가지고 그래서 알바를 하겠다고 하니 그것을 말리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느끼기에 약간 제가 아이를 이제 키울 때 내가 그래도 너보단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지라고 약간 계속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이제 그 방향을 좀 그래 실현도 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내 방향이 맞지도 않은 건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까 따님 얘기할 때 너무 공감했던 게 제가 지난주에 삼겹살을 먹으러 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여기 얼마 전에 저 경기도청에서 강연할 때 데리고 갔어요. 강연할 때 이제 데리고 가니까 되게 좋아하고 해서 하고 그러니까 아빠를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그런데 그 삼겹살집에 대기에다가 이동수 내가 쓸래 이동수 쓰고 가로 열고 무빙 하더라고요. 야 아빠는 그 존재 아니야. 빨리 치워. 야 빨리 치워. 그래서 아, 왜 아니야 아빠 구독자가 20만 명이나 되는데 막 이러면서 내가 야 내가 너무 야, 그렇지.
아비 예뻐라.
우리 딸이 최고다. 뭐 그러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저도 약간 고집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내 삶에 대한 약간 자부심도 있고, 야, 내가 되게 잘 살았다는 그게 있으니까 그게 또 약간 아집처럼 아이한테 투영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딸하고는. 아들하고 아들이 자랄 때는 제가 미생하고 막 너무너무 바쁠 때여가지고 그때 딸은 또 너무 어렸었고 딸이 좀 크고 나서는 보니까 아들하고 엄마가 체질적으로 완전히 똑같고 딸하고 제가 그냥 쩍하면 쩍하고 알아들을 관계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딸하고 진짜 많이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딸하고 이 딸과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제가 실패하거나 좀 저의 치부나 아니면 부끄러웠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그래서 그랬었고 이랬었고 그런 지점들이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했고 그러니까 딸이 이제 또 정말? 얘는 또 되게 쿨하게 받아들이면서 정말? 정말?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동수님 같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영역도 있지만 사실 되게 많은 영역은 되게 붕괴되어 있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로마의 붕괴되어 있는 유적들에서 돌을 다시 이렇게 재건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신도시를 강하게 재건할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삶을 평생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지점들을 아이들한테 다 이야기를 거의 하는 편이고 예, 그쵸
지금 따님하고도 그렇게 통화 자주 하죠
엄마가 이제 통화 자주 하고 저는 뭐 이제 인스타로나 많이 하고
아 인스타로 하시는 거 봤어요